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주의 존전에 나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보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뭐 그런 사람이 있나면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들의 옷차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뭐 뚱뚱하냐 아니냐, 여기 미국식이면은 정말 그 피부색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의 그 인상에 그 남는 것들, 그것은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이지요. 똑같은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기억하는 것들이 다르고요. 얻는 것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물론 하나님은 각기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이 다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 또 그 뭐라 그러나, 즉 건승으로 듣고 아니면은 시험에 걸리고 사람들이 그 반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는 사람도 있나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던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무리가 나오는데, 그 무리는 지금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발필 지경이 되었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발필 정도로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군중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그러한 그 웅집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호기심이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뭘 어떻게 하시나,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요.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말을 건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질문한 게 아닌데 탁 뛰어들어서 말을, 말하자면 가로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의 재산을 형이 지금 혼자 갖고 있던지 뭔가 잘 분배가 안 된 상태에서 동생이 지금 억울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형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갖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선생님 좀 형 좀 야단 좀 쳐주세요. 형에게 말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러한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그 많은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하면서 그 누룩이 즉, 그 위선이다, 외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에만 그 회칠하고 그리고 깨끗한 척, 이것 저것으로 장식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경건하게 보이고 칭찬받고 또 그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고자 그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떠한 지금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빛 가운데 드러난 마음과 생각의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거에 훨씬 더귀 기울이고 있고 힘쓰고 있고 그것에 지금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반드시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깊이 사귀다 보면은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내면이 이미 다 벌거숭이 된 채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물론 속이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거에만 중점을 두면서 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러한 외식하는 자, 그것이 되어버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은 너희들을 몸을 죽이고 너희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지옥불에도 던지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계신 정말 심판주이시니까 그분이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가 너를 살려 할때 믿는 거고 내가 너를 살려서 너는 다시는 죽지 않아.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키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그분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더 강한 그 무엇인가가 그 말을 틀려 그렇게 안할 거야. 번복해 버리면은 꼼짝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그 무엇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고 더큰그 무엇도 없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요. 가장 강하신 분이요, 가장 온전하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맨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사람들만 두려워하면 우리의 내면은 정말 거울 안 보고 난내 얼굴은 깨끗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듯이 우리 내면의 상황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정말 귀히 여기시며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 정말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떨어지는 있고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더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난데없이 그 청년이 선생님 하더니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을 형 보고 나하고 잘 나눠갖게 말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그 많은 심각한 얘기 속에 그 사람은 계속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까? 형이 아버지 유산을 가로챘다. 나한테 안 준다.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분노와 슬픔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전혀 귀에 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분명히 말씀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서로 밟힐 만한 그러한 많은 군중 속에 거기까지 나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서 그 말씀에 귀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전주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할 때 그것을 거의 기억하는 성도들이 없다라고 합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지 그 들은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그것이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또 일주일 지나서 와서 설교 듣고 아 은혜 받았다 하고 가는데 그냥 또 지나가는 그러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그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모든 것이 지어졌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신데 우리는 그분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에게 듣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꽉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지금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느냐는 관심 바뀐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말을 하고 계신데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있는 건 지금 형이 아버지 유산을 혼자 차지했어. 그것이 지금 나하고 상관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뭐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형, 이제 이 청년 같은 그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찾아도 설교를 들어도 다 내가 지금 듣고자 하는 그 문제에 답하고 연결을 합니다. 아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 거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그 얘기들과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 같은 때가 많아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렇게 그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다른 그냥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면 뭐 그건 제자들이니까 라고 할 텐데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전혀 다른 면에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답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그거의 답만 기다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외의 말씀은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한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 줄게. 또 싫어 그런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 구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게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키우고 그리고 가르치기 뿐만 아니라 약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들의 빵 문제, 자기들의 지금 그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뜻대로 보내셨고 나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누누이 얘기하셨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자꾸 내 말 들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고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렇게 주세요, 저렇게 주세요. 아주 그거를 골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지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육을 쫓아서 죄 짓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자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지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게 하고 우리의 어떠한 그 육의 만족이나 쾌락을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그런 거를 막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도 예수님 그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그 물건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웠느냐?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게 아니다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재판장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무슨 팀장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세요 해서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고 그래서 예수님 좀 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만병통치약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요술쟁이도 아니고 예수님은 은행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놀이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에 인도하시는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생명길이시고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아니 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의 이것저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그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맘대로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맨날 뒤치다꺼리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도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은 우리가 열매를 먹게 돼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받아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는 우리의 부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아 네가 나를 알아줬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심각하게 영혼들을 살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 잘 섬긴다고 경건하다 하는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그리고 속은 정말 썩은 시체들이 까득한 것 같은 그러한 그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악을 떠나고 악을 미워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그 흐름을 완전히 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에게는 굉장히 골똘한 얘기였을 것입니다.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밖에 묵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없는 틈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부탁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해 준 그거라고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 너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져도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따져서 이 청년은 절대로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당당하게 우리 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피해자입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욕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하는 거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면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배려해야 되고 그건 생각해야 될 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요. 이건 내 것인데 내가 손해를 입었고 내가 지금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비춤 받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되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쫓겨다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사도들의 삶이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내가 손해봤다고 펄펄 뛰지를 않으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경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산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없대 하나도 없고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손해를 겪은 것 같고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그래도 그럴 때 잠잠히, 그럴 때 하나님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들의 첫 반응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청년처럼 지금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 갖고 이제 다른 일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건 생각도 안 되고 예수님이 뭐라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지금 아버지 유산. 그냥 그 문제 하나가 이 청년에게 전부이듯이 우리에게 각각 그때그때 우리가 문제 삼는 그것이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너무나 멸시를 받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뭔가 그것을 크게 잡을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그 배신감 때문에 정말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안경 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뭐 안경 쓴 사람만 봐도 그렇고, 시어머니한테 뭐 이렇게 호되게 시집살이 한 사람이 시어머니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냥 빨간색만 보면 시어머니가 떠오른대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 상처 속에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의 원수라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슬픔을 알고 너의 그 힘든 걸 알아. 내가 그 사람 벌 줄게. 어? 그러면은 아마 좀 속이 후련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억울함도 상관없이 손해보는 것도 상관없이 아무 계산 없이 무조건 그냥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인내하라, 받아주라 그러니까 그때는 듣기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아신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정말 긍휼이 무궁무진해서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해를 뜨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말씀 다 그렇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만은 사랑 안 하고 나만은 안 돌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그 대답이 올 때까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것이 해결될 때까지 자기의 분이 풀린다 그럴까? 자기 마음에 만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졸라댄다면 아마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이 본인은 자기가 그것이 욕심이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뿌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있었으니까 유산이라는 게 있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정말 이 사람이 그 누를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일생 큰 짐과 누를 끼치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법이라는 거 또 아니면 전통이라는 거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당연히 나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수확을 얻었다 하더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부모가 해놓은 거를 자기가 그냥 받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계산.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고집할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할 때 그게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탐욕이라고 해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게 솔로몬의 어떤 영화로운 의복보다도 더 낫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는 살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수 있도록 지켜주시니까 그 생명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모든 거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는 게 당연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이니까 내 거다. 그럼 너는 누구 거냐? 너는 네 코끝의 호흡은 누구한테서 왔냐? 우리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죽음을 거절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가 원해서 시작된 또 우리의 생도 아닙니다. 그래도 다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 너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산다. 물질이 마치 나를 살린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한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어느 거 하나는 경의 여기고 어느 거 하나는 지금 중의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가 아니라 지금 그 아버지의 유산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직장이나 아니면 재산이나 그 돈이나 아니면 자기의 재주나 또 가진 그 권력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그거 없으면 그거 무너지면 나는 죽어. 나는 못 살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다 있어도 생명이 거두어지면은 우린 못 삽니다. 그거 다 있어도 우리가 식욕이 없으면 위가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무슨 상관이고 아무리 좋은 공기가 무슨 상관이 있고 아무리 많은 저금이나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그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수확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추수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껏 갖고 있던 창고로는 모자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해요. 심중에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이제 없으니 모자르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인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제 이것 갖고 어떻게 하나 마음속으로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많으니까 정말 어디다가 더 쌓아둘까부터 걱정하는 우리. 나눈다든지 베푼다든지는 생각 못합니다. 그건 내 거니까. 그래서 자기 걸로 이제 쌓아둘 곳간을 지어야지. 근데 여기에 나라는 말이 다섯 번이 나와요. 우리 요 짧은 문장들 속에 17절부터 19절 사이에 한국말에는 나라는 말이 내가라든지 나의 뭐 하여튼 그런 말이 다섯 번 나오는데 영어에는 열 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거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내 곡식과 또 내 물건들을 거기다 갖다 쌓아두리라. 이게 지금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네가 일생 동안 이제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기며 살겠다고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물건이 많이 쌓였으니까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먹을 게 많이 쌓였으니까 안심하고 이제는 쉬어라 놀고 먹어라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에 거둬가면 그 네가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들이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너의 생명을 살리지 않는다. 그것으로 너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려고들 쌓아놓으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더 불안하고 그게 있으면 안심될 것 같은 어리석은이라는 단어가 붙은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 다 안다고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이 청년처럼 내가 유산을 받지 못해서 정당한 수입이 없어서 내가 살 만큼의 어떠한 쌓아놓은 게 없어서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동생의 문제는 형이 유산을 가로챘다지요. 아니면은 내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별로 안 줍니다. 아니면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고 아니면은 그 조직의 보스들이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문제고 아니면 여기서 유산 문제는 그 형이 문제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지금 문제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아무리 쌓아놔도 그 쌓아놓은 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다. 뭐 그거는 자기나 자기 자식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가 안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만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우리 욕심이 그쳐요? 또 없어질까봐, 도적이 들까봐, 잃어버릴까봐, 아니 더 가지려고 또들 계속적으로 욕심이라는 거는 한도 없이 자꾸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여치 못하다. 재물을 많이 갖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수확이 많다 그래서 그게 축복이지 그게 무슨 벌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흉년도 들고 풍년도 들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주셨기 때문에 니들은 저주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그 부자는 얼마만큼 돈을 가진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내 거라고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이게 다 하나님 거고 나는 청직이다 하면은 스스로가 부자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정말 내 목숨이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지금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아니면 우리가 일할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 그분이 안 주시고 우리 보고 나가서 하라 그러겠어요? 나가서 살으라 그러겠어요? 세상에서도 주인이 종을 부릴 때는 종을 먹이고 입히고 하잖아요. 그의 삶을 책임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에게 어디 가서 무엇을 사오라 그러면은 네 돈 갖고 사오라고 안 하지요. 주인이 그 살 돈을 줍니다. 뭘 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각 배치를 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그 자리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에도 성령으로 은사가 있어서 역할이 있지만 우리 땅끝에 파송되는 그 자리자리 사회적인 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치하신 곳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은 아내들에게 우리가 아내 된 것은 우리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를 아내 삼았기 때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아내로서의 자리에 배치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그 아내의 역할을 그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 지켜야 되고 말씀으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남편이 나를 아내 대접 잘 안 해주니까 누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를 맘대로 떠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파송받은 선교지입니다. 선교지기도 하고 순교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을 다시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금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어느 면에서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두우면 어둘수록 빛이 발하고 소금의 역할이 더 확실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이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이 금방 표가 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재물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관리하게 하신 그 청지기로서 그것을 하나님 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지시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본 부자 청년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모자란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똑같은 그 누가복음 12장의 33절 봐도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상하게요. 그걸 팔아서 구제하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냥 돈을 갖다 뿌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는 작업? 가진 걸 다 팔아서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라는 거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 그냥 길거리다가 뿌리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에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에게 빌려주는 것 같고 구제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모자라는 일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거로 자꾸 욕심내고 내 거로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불안하니까 그렇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거. 물질,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거 꼭 있어야 돼 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고 한 귀로 가볍게 흘러보내고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그냥 왜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먹지 않는 그러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서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설교 들었는데, 성경책 봤는데, 그랬는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했습니다. 맨날 듣고 맨날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사람 마음밭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리고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게 돌밭입니다. 들을 때는 기쁘게 들었는데 뿌리가 얕아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란이 오면은 그냥 넘어져 버린다. 그러한 그 씨들. 씨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씨는 온전해요. 그랬는데 지금 뿌려진 그 마음밭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러한 그거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속에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그러한 상태를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는 분명히 못 알아듣는 언어는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물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 그만큼 그 사람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끄기가 바빠서 우리 인간으로서 너무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급한 것 같아도 코끝에 호흡이 있어서 뜨거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이 그냥 있는 게 당연하고 없어지는 거를 그냥 슬퍼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얼마 더 사나? 빨리 죽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걸 누리면서 어떻게 하고서 사나? 결국은 외모적인 것밖에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부러움 사고 존경받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살지 아니하면은 우린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거요? 그냥 아궁에 던져질 풀 같은 거요? 우리는 그냥 죽고 멸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자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부요화되는 건 어떤 건가?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자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정말 주께로부터 온다. 아니, 내가 하나님 것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그것을 가진 자가 일단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복을 복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자 누림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린다. 하늘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세상 것도 누리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는 모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하나님 앞에 부요함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거는 나눔이에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것이니 내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잖아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무엇도 하나도 내 거라고 고집해서 내 거 하는 동안엔 그게 썩을 거예요. 그런데 나누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눔은 사랑이고 나눔은 돌봄이고 나눔은 섬김이고 나눔은 긍휼과 자비며 그리고 나눔은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을 더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구제하는 자에겐 절대로 모자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쌓아놓으면 자꾸 모자라고 조미 쓸고 도둑이 쓰고 곰팡이 쓰고 썩어지고 바람에 다 날려가는 겨 같은데 쓰나미가 오면 회오리 바람이 오면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씻겨 내려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것을 누리고 하나님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은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부요함이 그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복됨이 삶 속에서도 내면 속에서도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평강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각을 넘는 그러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기쁨이,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하나님에게 늘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건 다 하나님 작품이요. 이거는 하나님 손길이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아무 자격 없는데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격으로 기쁨으로 누리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넘치는 자의 특권입니다. 내 것이라고 쌓아두고 모아둘 필요가 없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내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있고 돌보니까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지금 남이 더 안 준다고 모자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 하나님 정말 누구와 나눠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함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없어서 걱정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몰라 하는 것과 하나님 계셔서 나는 괜찮아. 그런데 지금 형제가 어려워. 지금 저 사람이 힘들어. 그러면은 내일 나 먹으려고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를 베풀더라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잔치를 해도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누군가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고맙게 해줬다면 그게 부모로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난한 자를 두시고 헐벗은 자를 두시고 갇힌 자를 두시고 병든 자를 두시고 약한 자를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게 하나님께 그 빚지게 하는 거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그러한 지금 행위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천국에다가 재물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베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것 갖고 했으면 정말 내 자랑이 되고 내가 그들보다 좀 나아서 높아져서 나는 베푼 자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거 거저주라. 모든 거 주의 것이니 우리는 당연히 형제끼리, 식구끼리, 이웃끼리 다 나누어야 마땅한 겁니다. 형이 동생에게 유산을 안 주고 혼자 차지했다면 그것이 결코 잘한 거 아니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동생이 부당하다고 그 생각하면서 거기에 골똘한 그 마음 속에도 결국 형하고 똑같이 계산하는 마음, 당연히 그게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뭔가 화내도 당당하고 요구해도 당당한 것 같지만 그거를 왜 우리는 화내고 있고 왜 우리는 그걸 요구하고 있나 하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세상 것으로 내가 부요함을 누리고 세상 것으로 내가 권세를 누리려는 그러한 육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청년과 같은 그러한 탐심을 다 물리치라. 버리고 주님 주신 것으로 아니 주님 한 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러므로 기쁘고 그러므로 평강하고 그러므로 정말 누구와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서로 나누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그런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니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자기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정말 필요한 모두와 더불어 나누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베푸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